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부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이 법치와 앞으로 치를 대선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짓과 진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진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과 권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2020 대선에 대해 일련의 거짓말을 만들어내 이를 유포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미국과 독일 외교수장이 5일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범대서양 협력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자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침공의 경우 강력한 제재 부과가 유럽과 미국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을 러시아가 잘 알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적인 해법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폭동이 발생해 사상자가 나온 카자흐스탄에 폭동 진압을 돕기 위해 6일 공수부대를 파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알마티에서 시위대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영TV는 경관 13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참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관사와 시장 사무실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위대가 장악했던 알마티 공항은 6일 오후 군이 되찾았습니다. 알마티 거리에는 불탄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6일 일제 군인들을 태운 장갑 차량이 알마티 거리에 진입했고 군 병력이 시위대에 접근하면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한편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폭도들을 외국 테러 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값 급등에 따른 민생 불안이 정부를 향한 반감으로 번지면서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5일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분리 독립운동 지도자인 밀로라드 도디크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도디크가 운영하는 매체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데이턴 평화협정을 해체하려는 도디크의 비도덕적인 행위와 시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부패와 불안정 그리고 분열을 추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제재하는데 미국 정부가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도디크는 보스니아 연방에 속한 세르비아 스립스카 공화국 RS 지도자로 분리 독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작년 11월에 RS 영토 내에 연방 정부 기관 권한을 정지하고 독자적인 행정기관과 사법부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에 체결된 데이턴 평화협정 위반입니다. 타이완이 5일 리투아니아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기금 창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사실상 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타이완 대표체의 에릭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전략적 투자 기금은 타이완 국가 개발 기금에서 자금을 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을 가급적 빨리 창설하고자 한다며 올해 안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우선 투자 분야는 반도체와 레이저,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리투아니아산 유제품과 곡물의 수입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리투아니아 산업을 타이완의 공급망과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로 부임할 예정인 램 엠마뉴엘 대사는 5일 미일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면율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일본 NHK 방송가의 회견에서 두 나라는 우정과 동맹 그리고 양국 국민과 민주주의를 함께 결속시키는 가치 체계를 정말로 진전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면율 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20년 12월 자신에게 대사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면율 대사는 중국에 대해 좋은 이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각종 봉쇄조처로 아이들이 어울리는 게 한동안 힘들었고요. 또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팬데믹 기간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태아들도 비슷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팬데믹 첫 해인 지난 2020년 3월에서 12월 뉴욕에서 태어난 아기 255명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이 기간 태어난 아기들이 생후 6개월이 됐을 때 아기들의 발달 상황을 검사했더니 팬데믹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과 비교해 운동 기능과 사회성 발달이 약간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부모들에게 아이의 소통 능력이나 운동 기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성 등을 측정하는 항목이 담긴 질문지를 제공해 답하게 했는데요. 연구 대상에는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산모들도 있었지만 산모의 코로나 감염 여부에 따른 아이들의 점수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연구진은 이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의 발달이 약간 떨어지는 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보다는 임산부들이 팬데믹 기간에 받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각종 봉쇄조처 등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임산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자, 이런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발달에 적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팬데믹 기간 아이들의 점수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조금 낮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아기 인구로 볼 때 이런 작은 차이도 공공보건에 있어서는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사회개혁가이자 평화운동가이며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애덤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7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전날보다 조금 오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3지연 영하 21도로 시작합니다. 자, 해산은 아침에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4도 예상되고요. 장지는 영하 23도, 자강도 증강은 영하 22도가 되겠습니다. 자,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가 되겠고요. 신의주는 영하 10도, 개성 영하 10도 예상됩니다. 자, 함흥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 청진은 영하 10도, 원산은 영하 6도, 장전은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자, 낮에는 기온이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삼지연은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진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 해산은 낮 최고 영하 5도, 중강은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자, 평양은 낮에 영하 2도까지 오르네요. 신의주는 낮 최고 기온 영상입니다. 1도가 되겠고요. 개성은 3도가 예상됩니다. 자, 함은 낮 최고 기온 5도, 청진은 0도, 원산은 6도, 장전은 낮 최고 기온 4도 예상됩니다. 자, 해상 날씨 보죠. 자, 동해 맑고요. 서해도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도 좀 잔잔하겠는데요. 자, 동해 북밖바다 1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밖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병력이 격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IT 대통령 암살 사건 용의자를 기소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카자흐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며칠째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격렬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며칠 새 수십 명이 사망하고 천여 명이 다쳤는데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6일 밤사이 충돌에서도 수십 명의 시위자가 제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 측 희생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6일 카자흐스탄 내무부 발표를 인용해서 지난 주말에 시위가 발생한 후 적어도 8명의 경찰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은 6일 12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시위가 벌어진 이유가 뭘까 궁금하네요.
네, 당초 시위는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 LPG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남서부 지역에서 시작됐는데요. 곧바로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 등 다른 주요 도시로 확산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료비가 급등한 게 시위의 도화선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만은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치하에서 억눌린 분노, 또 부패한 정치,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겁니까?
네, 시위대가 곳곳에서 관공서와 경찰서 등을 방화 습격하고 이에 무장한 경찰과 군인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상자는 정부 청사가 있는 알마티에서 발생했는데요.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와 시장 집무실을 점거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알마티 광장 근처에서 무장 보안군이 총격전을 벌이는 영상도 전달했습니다.
네, 자, 시위대가 알마티 공항도 장악했다고 하죠?
네, 카심 조마르트 토가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5일 밤 알마티 공항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점령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토가예프 대통령은 또 항공기 5대가 하이제킹, 공중 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어떤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국에 2주간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간 총궁 조처를 발동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 시위대를 외국에서 폭넓게 훈련받은 테러 분자들로 규정하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 안보 조약기구 CSTO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집단 안보 조약 기구 CSTO 이게 뭡니까?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가 소련 붕괴 후에 결성한 군사 안보 협력체입니다. 회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조약국 전체가 개입한다는 집단 안보 기구인데요.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이 주도했던 동구권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CSTO가 카자흐스탄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CSTO 의장국인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냔 총리는 외부의 간섭으로 혼란에 빠진 카자흐스탄의 안정화를 위해서 평화유지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낙하산 부대가 6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투입되는 병력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어느 회원국에서 어느 정도의 병력을 차출할지 구체적인 병력 규모라든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도할 건 확실시 되는데요. 러시아는 또 다른 구소련 국가인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요청을 빌미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당사자에게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폭력과 재산 파괴 행위를 규탄하면서 당국과 시위대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은 헌법과 인권,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 호주가 방위협력 협정을 체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6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방위 안보 협력을 위한 이른바 원활화 협정 RAA를 체결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협정인가요?
네, 양국 부대가 서로 방문하기 쉽게 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무기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대국 군인들이 서로의 국가에 체결을 했을 때 법적인 지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로 부대를 파견하는 등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가 쉬워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일본과 호주가 꽤 오래전부터 이를 논의해왔다고요.
네, 두 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이 관련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스가 요시데 전 일본 총리 정부 때 기본적인 틀에 합의했고요. 양국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서 이날 두 정상이 협정에 서명한 겁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일본이 미국 외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첫 안보 협정입니다.
예. 자, 모리슨 호주 총리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모리슨 총리는 이번 협정이 두 나라가 당면한 전략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일본과의 관계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네, 모리슨 총리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위대한 민주국가가 상호 동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법치, 인권, 자유무역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기시다 일본 총리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네, 기시다 총리도 이번 협정 체결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번 협정 체결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RAA 협정이 자국을 겨냥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일본과 호주가 이 협정을 통해서 해상군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동 범위를 확장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간의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태평양이 풍랑의 바다가 되면 안 된다고 에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IT 대통령 암살 사건 용의자가 미국에서 기소됐군요.
네,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조브넬 모이즈 IT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한 명을 체포, 기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예, 어떤 인물입니까?
네, 콜롬비아 출신의 마리오 안토니오 팔라시오스라는 이름의 40대 전직 군인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팔라시오스 씨를 모이즈 대통령 납치 또는 암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팔라시오스 씨는 또 사건과 관련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용의자가 어떻게 미국에서 기소가 된 거죠?
네, 팔라시오스 씨는 지난해 10월 자메이카에서 체포돼서 지난 3일에 본국인 콜롬비아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요. 콜롬비아 정부와 자메이카 그리고 미국 정부가 용의자 추방 그리고 송환 문제를 조율해 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럼 용의자도 미국 송환에 동의한 겁니까?
네, 미국 법무부는 팔라시오스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서 재판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라시오스 씨는 콜롬비아로 가기 전에 경유지인 파나마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로부터 미국 송환을 통보받았습니다.
예, 뭐 용의자가 인터폴 수배 대상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폴은 IT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팔라시오스 씨에 대해서 살인, 납치 음모 등의 혐의로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 해당자의 정보는 인터폴 후원국 전체로 공유되고요. 수배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나라는 본국으로 신병을 인도하게 됩니다.
네, 용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팔라시오스 씨는 자메이카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동안에 자신은 모이즈 대통령을 공항에서 납치해오는 임무를 맡았고 사건 전날에야 암살 작전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팔라시오스 씨는 4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두했는데요. 유무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일단 기소가 됐고 그럼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된 겁니까?
이날은 사전 심리로 수입, 재산 등에 관한 확인 절차만 진행됐습니다. 팔라시오스 씨는 1월 30일에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인데요. 수입이 별로 없어서 법정 변호인이 지정됐습니다.
네. 자, IT 정부는 용의자 기소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IT 총리실은 지난해 7월 7일 모이즈 대통령 사저에서 발생한 이 암살 사건에 대해서 사법 정의가 확립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팔라시오스 씨를 IT로 송환하거나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 등 추가 질문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모이즈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한 지 뭐 벌써 반년이 다 돼가는군요.
네, 하지만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IT 경찰은 사건 발생 후에 콜롬비아 군인 20명 등 용의자만 40여 명을 체포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팔라시오스 씨가 유일합니다.
자, IT의 전국도 여전히 혼란한 상태라고요.
네, 대통령은 여전히 공석 상태고요.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리엘 앙리 총리도 지난 1일 한 성당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했다가 갱단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앙리 총리는 경원 호위 속에 대피했지만 갱단과 이 경원 간의 교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 1주년을 기념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대선 사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강한 호조로 비난했습니다. 보건당국이 현재로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첫 여성 항공모함 함장이 이끄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처음으로 작전을 위해 출항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6일은 지난해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연방의회 이사당을 찾아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한 호조로 비난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비판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지 대선에서 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 대선을 사기라고 부르는 거짓을 퍼뜨렸다면서 이는 원칙보다는 권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 수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이를 TV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날 담화에서 지난 2020 대선의 합법성을 강조했다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상당 부분 지난 2020 대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데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이 대선 사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 대선만큼 면밀하게 조사되고 또 집계된 선거는 역사상 없었다면서 특히 조지아주 등 일부 주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결과가 뒤바뀐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패배했다면서 개표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의회 난입한 사람들도 비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날 의회를 습격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행동을 애국심에서 했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애국자는 투표를 한 사람들과 그리고 선거 개표를 한 사람들 또 의회를 지킨 법 집행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이 정치적 폭력을 표준으로 삼는 나라가 될 것인지 또는 당파적 인사들이 국민의 합법적 의사를 뒤집는 나라가 될 것인지를 반문하면서 자신은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면서 그 누구도 민주주의에 검을 들이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하루 앞서서는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이 이 난입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의회 난입 1주년에 앞서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법무부가 사건 당시 직접 의회에 난입한 사람들은 물론 직접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난입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범행 정도나 현장에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갈랜드 장관의 이날 성명은 민주당 의회 의원들이 법무부의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법무부가 의회에 난입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뿐 실제 그 배후 세력,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부추기거나 계획한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배후 세력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 혹은 인물을 거론하는 겁니까?
네,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는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이 폭동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법무부에 대한 형사 회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갈랜드 장관 입장은 어떤가요?
네, 갈랜드 장관은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료한 사건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으로 이를 통해서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증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접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가 우선되어야 의원들이 주장하는 배후 세력에 대한 차후 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갈랜드 장관이 이날 발표해서 그동안 법무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2만 시간 이상의 영상 분석을 통해서 725명을 기소했고요. 이를 위해 5천 명 이상에 대해서 소환 혹은 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300명 이상이 중죄로 기소됐습니다.
네. 자,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는 의원들은 이날 갈랜드 장관의 성명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대체로 갈랜드 장관이 취하는 법무부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애덤 시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갈랜드 장관의 발표에서 드러내지 않은 것은 과연 법무부가 1월 6일 의회 난입과 그 이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프 의원은 그러면서 의회 난입 사건은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다각적 전략의 일부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의회 난입한 일반인들 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가운데서도 이 법무부가 법적 조치를 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 대한 법적 조치인데요.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의회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무시한 배넌 전 수석 전략가에 대해서 의회 모독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미 보건당국이 현재까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변화를 주지 않을 거란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로셸 올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5일 브리핑에서 백신 완전 접종 기준에 부스터샷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현재 완전 접종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가 돼 있죠?
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회 그리고 얀센 백신을 1회 접종했을 때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백신 접종 완료에 대한 기준이 왜 중요한 겁니까?
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 완료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아야만 합니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 역시 현재 백신 완료 정의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상당수의 의료 전문가들은 부스터샷까지의 접종을 완료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결국에는 접종 완료의 기준이 부스터샷 접종까지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바로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의견인데요. 파우치 소장은 지난달 CNN 방송에 출연해서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백신 접종 완료의 개념에 부스터샷이 포함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CDC가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을 상대로도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권고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는 5일 이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 13대, 반대 1로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CDC 결정은 앞서 식품의약국 FDA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한 것에 따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FDA는 지난 3일 발표에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해당 연령까지로 확대하면서 이 연령대 청소년은 백신 접종 2차 접종 후 5개월 뒤에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첫 여성 항공모함 함장이 이끄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처음으로 작전을 위해 출항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함이 지난 3일 샌디에이고 노스아일랜드 해군기지에서 작전을 위해 출항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을 이끄는 지휘관이 바로 첫 여성 함장 에이미 바원 슈미트 대령입니다.
네, 바우언 스미트 대령이 에이브라함 링컨함 함장으로 임명된 게 언제죠?
네, 바우언 스미트 대령은 지난해 8월 월트 슬로터 함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출항은 함장 취임 후 첫 출항인 겁니다. 바우언 스미트 함장은 해군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임무를 받은 것처럼 한없이 겸손해지는 책임감은 없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뭐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바우언 스미트 대령은 미 해군 역사상 첫 여성 함장이죠?
네, 맞습니다. 1775년 해군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바우언 스미트 대령의 첫 여성 타이틀은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에이브라함 링컨호의 첫 여성 부함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바우언 스미트 함장의 이력도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바우언 스미트 함장은 위스콘신주 출신인데요. 지난 1994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어 1996년 해군 헬기 조종사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수륙 양용함 샌디에이고호를 지휘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바우언 스미트 함장이 지휘하게 될 에이브라함 링컨함은 어떤 항공모함인가요?
네, 에이브라함 링컨함은 미국의 주력인 니미츠급 다섯 번째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지난 1989년에 공식 취역했습니다. 전투기 등 총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고요. 3,200명의 승조원과 항공기 관련 2,400명의 병력 등 약 5,7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네, 에이브라함 링컨함 전단은 제9항모 비행단 등과 함께 제3항모 타격단에 속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앞서 바우언 스미트 대령이 첫 여성 항공모함 함장이라고 했는데 자, 여성의 해군 진출에 대해서도 끝으로 간략히 좀 알아보고 갈까요?
네, 여성이 미 해군에 복무하게 된 것은 1908년이 처음으로 당시 간호사 복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군이 대규모로 해군에 입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요. 첫 여성 전술전투기 조종사는 1974년에 나왔습니다. 여군의 전투함 배치는 지난 1994년 드와이트 G. 아이젠하워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사회 개혁가이자 평화 운동가이며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애덤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명 로라 제인 애덤스는 20세기 초반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 사회사업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북미주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헐하우스의 창설자였습니다. 또한 학자이고 작가였으며 여성과 이민자 등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세계 평화를 주장한 여성이었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1860년 미국 중부지방인 일리노이주 시더빌에서 9남매 중 8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존 애덤스, 어머니는 세라 웨버였습니다. 아버지는 재분소를 운영하는 부호였으며 16년 동안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지낸 지방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남북전쟁 때는 북군에 들어가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1881년 일리노이주에 있는 락포드 여성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7명의 졸업생 중 수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유산을 남기고 아버지가 타계하자 제인 애덤스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자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고 자주 병을 앓아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의사가 되려는 꿈을 포기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883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그곳에서 영어와 글쓰기를 연마하는 한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27살이 되던 해 애덤스는 락포드 여성신학교에서 만난 친구 엘렌 스타와 함께 두 번째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영국에서 음식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빈민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 정착 사업인 토인비 홀을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런던의 이스트 엔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공장지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애덤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영국인의 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애덤스는 가난한 이민자들이 많은 미국 대도시 시카고에도 그 같은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카고는 애덤스의 고향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애덤스는 188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친구와 함께 비어있던 시카고의 대저택을 임대했습니다. 이 건물은 찰스 헐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물로 건물 이름도 헐하우스라 불리웠습니다.
두 친구는 이 건물로 이사를 하고 공장지대 빈곤층 주민들을 위한 자선사업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거의 80%가 이민자들인 도시 빈민가에 커뮤니티 센터가 등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침에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초등생 또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에는 어른들을 위한 클럽을 운영하거나 대학 수준의 다양한 학과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사실상의 야간 학교였습니다. 동시에 이곳저곳을 돌며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자주 연설회를 갖고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부유층 가정의 젊은이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헐하우스가 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매주 약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헐 하우스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헐 하우스는 늘어나는 수강생들을 돕기 위해 서비스와 시설을 늘려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증설된 시설은 미술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가소, 공동주방, 커피하우스, 체육관, 수영장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도 마련되고 책을 재본하는 곳, 미술실, 음악학교, 연극반, 순회도서관, 취업지원실, 노동자 박물관도 마련됐습니다.
헐하우스는 13채의 건물과 운동장 1개, 위스콘신주 제네바 호 근처에 야영지까지 세워질 만큼 커졌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사회사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저명한 사회사업가와 사회개혁가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예술인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을 벌였습니다.
헐하우스는 미국의 국가적 복지기구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아담스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명성이 알려지면서 점차 보다 폭넓은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1905년 아담스는 시카고 교육국과 학교관리위원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1908년에는 시카고의 시민과 자선학교의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자선과 교정을 위한 전국회의의 첫 여성 회장이 됐습니다.
그는 또 이민자와 흑인에 대한 사법제도의 정립을 위해 힘썼습니다. 1909년 전국 유색인종협회가 창설됐을 때 애덤스는 간부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애덤스는 강력한 여성의 참정권 주창자였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관련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을 높이 평가한 명문 예일대학교는 애덤스에게 여성 최초의 명예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한때 미국 언론은 애덤스를 미국의 유일한 성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1910년 전국 사회사업가 회의에서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됐습니다. 1912년에는 진보당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후보 지명 연설을 한 여성이 됐습니다. 1915년 애덤스는 미국 여성평화당 의장에 추대됐습니다. 애덤스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아메리카 시빌 리버티스 유니언의 설립자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여성회의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애덤스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애덤스는 1929년까지 조직의 국제회의를 주재했고 물러난 후에도 평생 명예회장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당연히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덤스는 언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 혁명의 딸들이라는 단체로부터는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극과 대공황 등이 발생하면서 제인 애덤스의 평화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덤스는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적국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그 같은 노력으로 제인 애덤스는 193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같은 해 그와 함께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도 세계 평화의 주창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히 일생 동안 함께한 파트너와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만나 헐하우스를 같이 시작한 앨런 스타는 평생을 같이 한 동지였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미 개척 분야인 사회사업,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그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사회사업을 사회학과 접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애덤스는 살아있는 동안 여론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여성,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사회사업대학원을 제인 애덤스 칼리지 오브 소셜 워크로 명명했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1926년 심장마비로 알아누웠습니다. 불행히도 그 후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31년 12월 10일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는 바로 그날 제인 애덤스는 발티모어에 있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1935년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그의 평생 활동 근거지인 헐하우스 정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줄을 지어 그녀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의 사회복지 개척자이고 미국 최초의 여성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애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행사나 활동에 참가할 때 사인업과 사인인이라는 구동사를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Are you going to sign up for the marathon in DC?
Maybe. If I do, I need to start training now. How about you?
I was thinking about it, but I don't like to wake up early. When do you have to sign in at the registration desk?
I think it's around 6:30 a.m.
Oof, that's early. Are you going to sign up for the marathon in D.C.?
워싱턴 D.C.에서 하는 마라톤에 등록할 거예요?
Maybe. If I do, I need to start training now. How about you?
아마도요. 등록하게 되면 당장 훈련 시작해야 돼요. 당신은 어때요?
I was thinking about it, but I don't like to wake up early. When do you have to sign in at the registration desk?
생각 중이었어요.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요. 현장 접수대에 언제 이름 적어야 돼요?
I think it's around 6:30 a.m.
오전 6시 30분쯤인 것 같아요.
Oof, that's early.
이른 때네요. 구동사 sign-up은 행사나 어떤 명부에 사전 등록할 때 쓰는 말입니다.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을 한다는 뜻이죠.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sign up for the conference?
Yes, I already signed up.
Did you sign up for the conference?
그 회의에 등록했어요?
Yes, I already signed up.
네, 이미 등록했습니다. 사인업을 하기 위해 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비가 있는 거죠. 특히 강좌에 사인업할 때 그런 일이 많습니다. 무료 행사에 사인업하기도 하죠. 자원봉사 활동 등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사인업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She signed him up for the class.
그녀가 그를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사인업에 반해서 사인인은 이미 등록한 행사와 예약 활동에 대해 당일 현장에서 사인인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사인업과 사인인이 사용된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인업, 등록을 해야 사인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등록된 명단이 있으니까 사인인 할 수 있는 거죠.
Are you going to sign up for the marathon in DC?
Maybe. If I do, I need to start training now. How about you?
I was thinking about it, but I don't like to wake up early. When do you have to sign in at the registration desk?
I think it's around 6:30 a.m.
Oof, that's early.
We can use the phrasal verb sign in the same way as log in.
Sign in은 로그인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But unlike login, sign-in is common outside of the computer world.
그러나 login은 컴퓨터상에서만 사용되는 반면에 sign-in은 컴퓨터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As part of security measures in an office building or school, you may hav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self before you enter.
빌딩이나 학교에서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That could mean writing your name or signing your name on a paper or showing an identity card.
여러분의 이름을 종이에 쓰거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sign in 한다고 하는 거죠.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대화입니다.
Can you please sign me in? Sure, I already signed you in. Can you please sign me in?
제 이름 좀 기록해 주시겠어요?
Sure, I already signed you in.
물론이죠. 이미 참가 증명 해드렸습니다. Sign up, 사전에 참가 등록하는 것. Sign in, 행사 당일에 현장에 왔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사인업과 사인인의 차이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